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3국 관계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보도자료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전날인 2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과 별도로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장관들은 미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통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개최된 방콕 센터라 그랜드 호텔에서 약 30분간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들 장관들이 최근 한일 갈등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최근 한국에 대한 경제적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일본이 현지 시간으로 2일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긴장 완화를 위한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2일 BOA에 한국과 일본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인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것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들과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들에 맞서 우리 세 나라가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51명의 북한인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23975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2017년 관련 결의 채택 당시 베트남에는 94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 세 개 도시와 까마우, 꽝린, 타이노하 성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초를 기준으로 이 중 43명의 북한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 세 개 도시에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94명 중 51명이 송환됐으며, 이는 결의 23975에 따라 송환 대상이었던 전체 북한인 노동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베트남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5에서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9월 채택한 결의 23755에선 기존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5를 통해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송환되지 않은 43명도 앞으로 4개월 내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은 남아있는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아직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지 못했으며, 송환 이전에 필요한 행정처리와 직업 인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과 더불어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방법의 분쟁 해법을 지지하는 일관된 정책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조직 탈레반의 평화협상이 3일 카타르에서 시작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번 평화협상이 18년간 이어진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협상의 끝부분에 양측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아프간 내 외국 군대가 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2만 명이 넘는 외국 군인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미군입니다. 잘메이 칼릴자드 아프간 주재 미국 특사는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도착한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는 철수 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 해상에서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에 발생했으며 규모는 6.9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 200여 채와 예배당 4곳, 마을 사무소 1곳 등 23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또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대피 과정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으며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15도에서 25도, 최고는 26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파고는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생활 방식과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따라서 종종 무슨 족이라고 무리의 사람들을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특정하게 삶의 가치나 방식, 생활 패턴의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쉽게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혼밥 쪽에서 자녀들의 뒤치다꺼리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인생을 즐기는 노인들을 일컫는 Too Only No Kids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 통크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Let족이라고 해서 영어로 Living Apart Together, 앞머리 글자를 따서 LAT, 렛족이라고 해서요. 이 떨어져 살지만 함께 사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는 중장년층이 따로 살면서 서로의 집으로 가서 며칠 동안 숙식하는 식으로 이 동거와 별거를 병행하는 커플, 렛 커플에 대한 기사가 이번 주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알려진 트렌드인데요. 이 미국 인구학회가 지난해 50세 이상 인구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8%가 결혼을 하지 않고 교제 중이었고 이 비혼 커플 중에 39%가 렛족이었다고 합니다. 큰 수는 아니지만 동거하거나 그냥 데이트만 하는 커플보다는 많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 방식을 선호한다는데요. 젊은 층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렛족 부부도 있다는데요. 이혼한 한 할리우드 여배우는 일주일에 4일은 남편과 같이 살고 3일은 각자의 집에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24시간 함께 사는 부부나 동거 커플의 경우 아무래도 독립성과 자유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 경제력만 있다면 좋은 방법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의 일면이며 부부마저 그렇게 산다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움을 줄 거란 반응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Glenn Medeiros가 부릅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어보시죠.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and you I see forever hold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away. Hold me now.
the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with you. Hold me now.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Equal Pay. 지난달 8일 미국 여자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차지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성평등이라는 화두가 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미국 여자 축구팀과 남자 축구팀이 보상을 공평하게 받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미국 여자 축구팀은 남자 축구팀과 동등한 보수를 받기 위해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평등한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남자 선수보다 최근 성적이 좋은 여자 팀을 위해 차별을 둬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이런 주장이 과연 현실적인지 등 팽팽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이 불씨를 키운 것은 미국 축구연맹 회장 카를로스 코데로 씨의 서한 때문이었는데요. 여성들이 지난 10년 동안 남성보다 수백만 달러를 더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US 축구 웹사이트에 2010년에서 2018년 급여와 상여금을 통해 여성 선수가 3,110만 달러를 가져갔고 남자는 같은 시간대에 2,640만 달러를 연맹이 지불했다고 공개 서한에서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팀 대변인은 코데이로 씨는 여성의 급여와 게임당 지불액을 포함시켜 임금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과 여성팀은 임금 구조가 다르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기본 급여를 받는 여성들이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만 남성팀은 오직 기본 급여 없이 보너스로만 돈을 받기 때문에 출발부터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공방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한된 자원에서 많이 가져가는 쪽이 있다면 적게 가져가는 쪽이 있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성팀은 미국 스포츠가 스포츠의 질적인 성장보다는 수입과 이익을 키울 방법만 찾고 있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논란과 주장이 얽힌 가운데 앞서 코데로 회장은 미국 축구 선수, 이해 관계자, 스폰서 및 파트너로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여성 월드컵이 끝난 지금 핵심 사실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미국 여성 축구의 성장을 위한 공동 작업과 평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더 큰 토론으로 이어간다라고 적어 향후 스포츠에서 임금 분배 문제를 두고 좀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말보로. 미국 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향에 작고 가벼워 휴대가 편한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관련형 종이담배 판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흡연자들이 전통 담배를 완전히 끊고 전자담배로 갈아타면서 올해 미국 담배 판매량이 5에서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담배 브랜드 말보로도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말보로의 모기업 알트리아 그룹의 하워드 월라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 내 전자담배 사용자가 1,380만 명으로 작년 말 1,220만 명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트리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700만 명 이상이 전통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만을 피우고 있다는데요. 지난 2월 600만 명과 비교해서 4개월 사이 100만 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전통적인 미국 담배 판매량이 5에서 6%가량 감소하고 2023년까지 평균 4에서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다 최소 담배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늦추는 주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전통 담배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말보로를 필도한 전통담배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하지만 이 알트리아는 전자담배 판매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번 분기는 선방했지만 알트리아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서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전자담배 열풍에 불을 지핀 신생기업 줄의 지분 35%를 128억 달러에 사들였고 오는 9월부터는 아이코스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라드 CEO는 전통 담배 판매가 더 이상 알트리아의 수익 성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다면 줄의 지분이 알트리아의 이익 감소를 상쇄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인데요. 북한은 7월 25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쯤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입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선 5월 4일과 9일에도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한국군 당국이 이에 대해서 파악한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의 고도는 30km 그리고 비행거리는 250km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정확한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미사일은 중앙방공통제소와 이지스함에서 최초로 포착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사일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중앙방공통제소 이지스함에서 거의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한국 측 입장 좀 들어볼까요?
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상임위원회 이후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상임위원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 군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들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 군 당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사실 지난 5월 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 탄도 미사일 이 표현을 좀 안 쓰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번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국 국방연구원이 개최한 토론에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당연히 북한은 한국의 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에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이 아니며 포괄적 안보 개념에 근거해서 한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미한 연합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면서 100회 이상에 걸쳐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 5월에도 그렇고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이 신형이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혔나요?
네,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방어뿐만이 아니라 공격, 감시 그리고 탐지 능력에서도 이미 북한의 월승이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면 한국 전력으로 방어가 힘들 것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일각의 지적에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네.
정 장관은 또 남북관계가 좋아져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며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력도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항주했습니다.
네, 자 한국 군 당국 반응 그렇고요. 그럼 외교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강 장관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판문점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알아도 말할 수 없다면서 사실이라 해도 미국이 이야기할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아무래도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기사겠죠?
네, 다음 기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다룬 기사입니다. 서울에 나가 있는 안소용 특파원의 기사입니다.
미국하고는 이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한국하고는 당장 협의할 내용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연구위원은 29일 BOA에 북한은
7월 첫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후 이에 대해 한국의 최신형 공격무기 도입과 미안 훈련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북한이 이렇게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당장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전자권 전환 준비 연습을 목적으로 다음 달 예정된 미안 훈련과 그리고 이미 약속한 첨단 공격형 전투기 도입 계획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싶어하지 않는 북한이 미국과의 물밑 대화에서 오는 불만을 자신들의 요구에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을 수 없는 한국에 풀고 있다는 것이 조 위원의 설명입니다.
네, 자 북한이 최근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은 이제 빠져라 뭐 이런 비난도 했는데요.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까요?
네, 이에 대해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한국을 이제는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완화받고 협상의 끝단계에서 핵을 남겨두려고 버티기식 전략을 피고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대북 전략 성과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자 이제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네, 그럼 이 타겟은 오직 한국만을 향한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의 이번 대남 비난은 내부 결속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김명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성과 가운데에서 하나로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내세웠는데 다음 달 훈련이 열리게 된 만큼 주민들을 향해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측 때리기에 나선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없는 걸까요?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싸늘함의 본질은 미국과의 입장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직접 공격하면 협상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조 연구원은 또한 대북 제재에 대한 불변의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사거리에 들어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데 대해 북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사거리가 1,000km 내외 미사일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위반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세를 긴장된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용인한 셈이란 겁니다.
네. 자, 최근 판문점에서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 인사와 북측 인사가 만났다라고 백악관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기도 했는데요. 실무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요?
네, 실무협상이 아무래도 큰 관심이죠. 그런데 실무협상 재개 시점을 가늠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조성렬 의원은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된 미국의 입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따라서 시간의 문제가 아닌 조건의 문제라며 연말까지 미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실무 협상을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한 번은 갈등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요. 신범철 센터장은 지금의 미북 관계가 유지되다 결국 연말에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그리고 북한 모두 선택을 할 시점이 온다는 건데요.
네.
북한은 ICBM이나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혹은 발사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조한범 연구원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 앞서 알아봤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미국 정부가 최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국방 안보 협력국은 앞서 29일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30일에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9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글로벌 호크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안보협력국은 앞서 29일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한국의 글로벌 호크 구입은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14년 글로벌 호크 제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사와 4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미 정부의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문제 등으로 승인이 취연됐었습니다.
네. 자, 이 글로벌 호크 어떤 무기 체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블록 30은 반경 3,000km 그리고 최대 42시간까지 비행 가능하고요. 적외선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순간을 포착하며 직접 요격도 가능한 무기 체계입니다.
네.
특히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기구 등을 통해 축구공보다 좀 더 큰 지름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 적격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면 거의 북한 전역을 감시하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 종류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탐지 관련해서 정말 이름에 걸맞게 호크가 매라고 하죠?
네. 네, 매입니다. 네.
네, 탐지 관련해서 정말 핵심 무기 체계 같은데 그렇다면 가격도 엄청 비싸겠어요.
네, 군사 정보지들에 따르면요. 글로벌 호크의 한 대당 가격은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성명에서 글로벌 호크 판매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지역 내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의 합법적 안보와 그리고 방어 필요성을 충족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한국의 강력하고 자위적인 방어 능력 태세를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의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호크 판매는 미국과 한국의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동맹이 한반도의 강력한 정보와 감시 그리고 정찰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은 한국의 최첨단 무기 구입에 대해서 항상 날카롭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나요?
네, 이에 대해 최근에 나온 북한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예.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013년 한국 정부의 글로벌 호크 구매 계획이 가시화되자 북침전쟁 준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최근 또 다른 이슈이죠. 한일 군사형보협정, 즉 쥐소미아를 다룬 기사입니다.
네.
한국은 최근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파기 주장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그럼 도대체 쥐소미아가 어떤 협정인지 설명한 기사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즉 쥐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그리고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지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이 사용하는 탐지 자산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 그리고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그리고 P3와 P1 등 해상 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서 수집한 북한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사실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도입부터 큰 논란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체결 직전까지 갔는데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정서가 상당한 터에 밀실 추진 논란까지 일면서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네.
결국 한국 정부는 서명식 50분 전에 체결 연기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주로 이를 문제 삼는 건 어느 쪽인가요?
네, 현재 한국 내에서 지소미아 파기 주장은 주로 여당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확정할 경우 맞대응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차원인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한일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네 번째 기사까지 들었고요. 마지막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미 재무부가 압류한 미국 내 북한 금융자산이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전날인 25일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에서 지난
미 법원이 미국에 봉쇄된 북한 자산을 원비어 가족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26일에 발표한 결정문에서요. 원비어 측에 북한 자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계획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전날인 25일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에서 지난 4월 원비어 측이 미 금융기관 등에 봉쇄된 북한 자산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해외자산통제실이 법원에 보호명령을 제출한 이유는 뭔가요?
네, 해외자산통제실은 자신들이 원비어 측의 요구에 동의했고 이의도 없지만 하지만 이 같은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법원에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법원은 하루 만에 해외자산통제실에 보호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
이날 공개된 요청서에는요, 원비어 측이 공개를 원하는 북한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네, 자, 원비어 측이 공개를 원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원비어 측은 지난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 대통령 행정명령들에 의거해서 미국 정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이 보관된 금융기관의 목록과 그리고 해당 금액을 끝자리로 1만 달러로 반올림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또 미국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권 소유, 통제 혹은 대대기관 등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목록과 그리고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2008년 6월 26일 이후에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북제재 금지 품목 등을 거래한 사업체들의 이름 또한 원비어의 요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원비어 측이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원비어 가족 측의 요청으로 북한 자산이 공개될 수 있는 건가요?
모두 다 공개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은 원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인들에게만 해당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기밀로 취급됐던 북한의 자산의 외부 유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 자산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게 있나요?
네, 해외자산통제실은요 최근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은 총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6,340만 달러와 그리고 북한이 1차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집계된 3,4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미국이 한국의 글로벌호크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또 최근 한일 갈등 국면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미 재무부가 압류한 미국 내 북한 금융자산이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된다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 선택. 지금까지 오택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 입국해서 동부 버지니아 샬롯츠빌에 거주하는 찰스 김 씨의 네 번째 사연 보금자리 들어보시죠. 동부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서 지난해 4월부터 세탁소 겸 옷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찰스 김 씨. 미국에 오자마자 수선 기술을 익힌 아내 덕에 동네에서 제법 소문도 났고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이 맡긴 옷만을 세탁하고 수선하는데도 하루 10시간은 일해야 한다며 행복한 고민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찰스 김 씨의 아내 샤론 김 씨가 하루 30여 벌의 옷 수선에 매달리는 동안 남편인 찰스 김 씨는 가게 운영을 도맡아 하는데요. 1년 반 만에 월 만 달러의 순수익을 내기까지 나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선비를 받는 대신 손님들에게 입소문을 내달라 부탁도 하고 손님 한 명 한 명 가족처럼 대하는 등 인심 좋다. 실력 좋다는 인정을 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또 하루를 감사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 미국 정착 4년 만에 장만한 보금자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게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 조용한 주택가의 3층짜리 단독주택이 바로 찰스 김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컵은 다 언제 모으셨어요?
모으긴 그 샀지. 아니 미국 생활에 이거 장식장 있으면 이거 반감실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장식장 있으면 이거 캐비넷 있으면 이거 신청 가야 되는 게 아니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주택.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가구와 물건들. 그럴싸한 서양식 장식장에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놓은 유리 그릇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눈길 가는 곳마다 먼지 쌓일 새 없이 정돈한 듯한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김 씨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정리를 상당히 잘해주셨네요.
북한 사람들 원래 그래요. 또 내가 군대에서 있다 보니까 딱 각이라고 먹어놔야지 흐트러지면 영 내가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 색깔별로 이렇게 옷도
흰색, 이걸 와이프가 다 해요.
파란색 계열, 빨간 계열.
예, 뭐 겨울, 가을, 여름 뭐 다 해놓고 있어요. 이제 꼭 꺼내 입어야 돼요 내도.
방문을 열고 옷장 문까지 열어 집안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줍니다. 김 씨의 집엔 그림이 눈에 띄게 많이 걸려 있는데요.
아니 이게 벽벽마다 그림들이 네. 참 많이 걸려.
아 그래. 내가 그건 그림 하는 건 내 취향이에요. 어디 가서도 그 보니까 그림 있으면 좋더라고.
그림들은 지금 다시.
그렇지 사지 공짜가 누가 줘? 공짜로 없잖아요. 마켓에 가서 살 때 있고.
취향이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
꽃 그림.
네, 그렇다고 이거 뭔가 야르셀, 가르셀 토요일마다 여기 한단 말이에요. 뭐 싸잖아 이거 오브리면 산단 말이야.
오브리 주고 샀어요.
그럼 요 정도 됐다고 오브리 딱 줄.
이웃을 상대로 집에서 쓰던 물건을 매우 싼 가격에 파는 미국인들의 생활 문화인 거라지 세일 덕을 톡톡히 봤다고 말하는 김 씨. 50달러는 좋게 내야 하는 제법 큰 그림 한 점을 단돈 5달러에 가져와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2009년도에 보내왔어요.
집 떠난 지 10년이 넘은 김 씨 부부.
전에 오는데 집을 떠났는데 2009년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진갑이에요 지금. 진갑. 그 진갑 축하합니다 쓰지 않았어요. 우리 동생, 동생 조카, 아니 동생 이거.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손수 보내준 부모님 진갑 사진. 북에 두고 온 가족 걱정에 가족 얘기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사진 속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가리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북한 가족 사진을 지나 김 씨 부부에게 단 한 장뿐인 특별한 사진.
이거 어디예요?
교회.
교회?
예, 예. 제대로 찍었죠. 뭐. 교회에서 교회 빌려주고 그다음에 사람 대주고 돈은 우리가 다 패해서 한 거예요. 우리 자체로 결혼하고. 2010년도에 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샤론 김 씨와 나란히 양복을 입고 서 있는 김 씨. 마흔을 넘겨 같은 처지의 탈북자로 캄보디아에서 인연을 맺게 된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등 신혼부부의 여행 얘기도 사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나야가라 갔을 때 처음 미국 왔을 때게 처음 독립 쫄날에 나야가라 갔댔어요. 둘이서 가서 이거 제트포트 타고 찍었어요. 우리 이거 뉴욕 갔 찍은 거고, 이거 이건 벚꽃 구경 갔 찍은 거고, 이건 어디가 이거 룰레이 동굴 갔 찍은 거고, 이것도 어디가 찍었는데 이것도 어디가 다 어디가 다 찍었어요.
이렇게 사진이며 화분에 꽃장식 그리고 꽃 그림까지 집안 곳곳 모두 김 씨가 손수 장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분위기는 누구 취향이에요?
이거요? 네. 조선 사람 취향입니다. 조선 사람 취향이에요. 이게.
조선 사람 취향. 찰스 김 씨는 대화 중간중간 이 말을 자주 내뱉었습니다.
이 집을 이렇게 관리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굉장히 깨끗해요. 깔끔해요.
전 사람들 원래 다 그래요. 타국자네 집만 며칠 가봤지 다 깨끗하지.
조선 사람. 북한 사람이라 해냈다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사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마무리 하시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혼자 하신 거 아니에요?
혼자 했죠. 다 마무리고 밖에 이거 내가 그거 뭐 한 곳까지 다 앞에서 올해 5월 달까지 했어요. 혼자서. 내 얼굴 탄 거 보세요. 이거 벌레가 내 잔등 탄 거. 도수 어디 그 일 못해요. 복구 일합니다. 북한식으로.
찰스 김 씨는 2012년 이 집을 마련하면서 순수 차고를 손보고 3층 집에 1층 역할을 하는 지하실에 직접 마루를 깔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혼자 공사를 마쳤습니다.
자기 집 쓰고 살려면 제가 해야지 돈 벌지. 이거 남한테 가면 이거 하나 까는 것도 펜트 하는 거 시간당 60불 줘야 돼요. 시간당 60불입니다. 이거 펜트 칠하는 거.
돈 감, 버셨네요.
그렇지. 그렇게 집 쓰고 살고 이거 투자 집에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끼는 것이 돈 버는 일이라 생각해 안 입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가게를 장만한 김 씨답게 집을 사고 나서도 오랫동안 땀을 흘린 덕에 큰 돈을 아꼈습니다. 찰스 김 씨가 집 공사를 혼자 해낼 수 있었던 건 김 씨가 미국에서 가졌던 첫 직장에서 생선 초밥을 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을 때와 같습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나오는 집 고치는 방법을 검색해 페인트 색깔 고르는 요령, 칠하는 요령, 마루 자재를 고르고 구입하고 까는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익혔습니다.
또 친절하면 동영상 다 보여주고 유튜브도 이제 가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가서 하트 뭐 참 또 쫙 나와.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에서 그렇게 해야 돼. 아, 내가 다 한 거 스페인 또 이거.
이렇게 고쳐진 지하실을 지나 차고 문이 열리면 또 다른 공간이 보이는데요. 역시 김 씨가 가꾼 자그마한 정원입니다.
이건 미래에 이제 이거 나무를 심으려고.
어머, 나무는 언제 심으셨어요?
그, 제 작년 심었어요.
작년.
예절이라고 이제 꽃 멋있게 피고. 최근에도 플럼 있고, 피치 있고, 감나무 있고.
복숭아나무, 감나무.
감나무, 배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대추나무.
그거 다 있거든. 살구나무. 추리나무 다 있어요. 상추도 그런 거는 그건 양념이고. 그건 내가 제일 재미로 그거 조금씩 뜯어먹는다고 하는 거고.
미국 정착 4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찰스 김 씨. 자랑하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 별것 아니지만 보여준다며 얘기를 풀어놓는 동안 김 씨 아내 샤론 씨는 주방에서 분두한대요. 딸그락딸그락 보글보글 코끝을 찌르는 음식 냄새에 김 씨가 허기진 배를 쥡니다.
와, 식사가 준비됐어요.
그래요?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김 씨와 아내 샤론 씨의 저녁상에는 북한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드디어 앤드루 존슨 대통령 탄핵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습니다.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 무죄입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승리는 미국에서 독립적인 대통령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됐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0부 앤드루 존슨 대통령 시대.
남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은 남부의 백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남부 백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동안 누려왔던 권력과도 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며 억압해왔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흑인 노예들이 조금이나마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됐고 노동은 백인들의 몫이 됐습니다. 남부의 백인들은 수많은 사상자와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 남북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부가 잿더미로 변했을 때 북부는 남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부주들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협의회들을 구성했습니다. 남부의 새로운 정부는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이 장악했습니다.
새 주지사 자리와 주의 요직들은 북부에서 내려온 뜨내기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자리는 이 뜨내기들에게 아부하고 협력하는 무례한들이 죄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부에 뿌리박고 평생을 살아온 우리 지역 출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북부에서 내려온 자들이 우리 남부에 대해 뭘 안다고 이 주정부의 중요한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 건지 정말 속이 터지네요. 우리 남부인들 다들 전쟁에서 진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북부 뜨내기들이 자리를 차지했어도 정직하게 일해주면 고마울 텐데 하나같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돈만 챙기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려니 분통이 터집니다.
남부 주들에서 정부 요직을 차지한 새 관리들 가운데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오하이오 주 출신의 전직 장교가 새 주지사로 왔는데 말이죠. 이 새 주지사는 다른 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수배자들에게 주정부 일을 맡기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부정직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주정부의 요직에 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죄짓고 도망친 수배자와 부정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정부 일을 맡긴단 말입니까?
다른 남부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온 새 주지사는 일리노이 출신인데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사기꾼에게 주정부 살림을 맡긴 셈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혼란했던 이때 비단 남부에서만 공무원들이 부패한 건 아니었습니다. 북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일으킨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고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부패한 관료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남부의 몇몇 새로운 주정부는 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들은 교육과 통신을 개선하고 회사들이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새로운 변화는 노예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거였습니다. 흑인들은 자신들을 재산으로 소유하고 부렸던 예전 주인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남부 재건에 대한 기록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부 재건은 패배감이 짙었던 어려운 때에 이루어진 힘겨운 작업으로 받아들였고 일부에서는 예전의 남부와는 다른 새로운 남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면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남부 재건이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미국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부 재건이 미합중국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헌법입니다. 의회는 남부 재건 과정에서 세 개의 역사적인 수정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 헌법 제13조입니다. 수정헌법 제13조로 우리나라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철폐됐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헌법 제14조입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합중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한 사람은 누구나 미합중국과 그들이 살고 있는 주의 시민이란 내용을 담고 있지요. 어떤 주에서도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정헌법 제15조입니다. 수정헌법 제15조는 미합중국 시민은 피부색 때문에 투표권을 거부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3조에 따라 미국에서 모든 흑인 노예들이 해방됐고 수정헌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시민권과 투표권에 대한 흑인들의 권리가 보호됐습니다. 물론 이런 법적인 조항들만으로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흑인들의 권리가 실제로 다 보장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흑인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역사적인 조치들이었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던 흑인들을 위한 법들과 조치들은 일부 남부 백인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법들에 분노한 일부 남부 백인들은 백인 우월을 주장하는 단체로 KKK단으로 불리는 쿠클럭스 클랜이나 다른 테러 조직들을 만들어 흑인들에게 테러를 가해왔습니다. 이 법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북부와 남부의 갈등을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남부 재건 계획은 남부의 경제를 변화시켰습니다. 백인 토지 소유주들은 대규모 농장을 조금씩 나눠서 흑인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빌려줬습니다.
백인 농장주에게 임대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나 농기구 같은 보급품들이 충분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덕에 토지 소유주들이 소작농들이 걷어들인 수확에서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게 됐고요. 옛날처럼 노예를 부리지 못할 뿐이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걷어들이는 수확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땅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제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약 100여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골라봤습니다. I don't wanna talk about things we've gon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I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that's a destiny. I was in your arms, thinking I belong there. I figured it made sense, building me a fence, building me a home, thinking I'd be strong.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그 시절 그 노래와 English with you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